두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면서 감격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주위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시죠? 성경을 읽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주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제가 종교를 공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경전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동상이몽처럼 같은 것을 읽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고 왜 다른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는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죠? 각 사람에게, 각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익인지가 8절부터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유익을 주시죠? 성경 말씀에 관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The illumination of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절 구절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믿음이라는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구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함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12장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을 성령의 은사로 별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능력 행함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감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이처럼 같은 책을 보더라도 또는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믿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같은 현상이에요. 너무너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보 언론은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수 언론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윤회론적인 세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전생과 현세와 내세의 관점으로 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쌓는 것이죠. 끊임없는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말론적인 세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생애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세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 열심히 사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력보다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큐티에서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탄이란 말이 영어 번역에는 난센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말을 난센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오늘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제자 중 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이 언제인가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 중 둘인데요. 이 제자들은 12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자를 의미합니다.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약 한 7마일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신문을 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오늘까지의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바둑을 복기하듯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자가 예수님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결론적인 모습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 인간의 삶은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 같습니다. 이 땅이 무덤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겁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으로 끝을 내는 것이죠.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 글로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두 번 소개돼요. 오늘 본문 18절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소개됩니다. 글로바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고요. 그 곁에 네 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글로바가 등장하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함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정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서 중에 외경이란 것이 있어요. 이 외경을 우리는 개신교는 그냥 레퍼런스, 참고 문헌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이 외경에 의하면 글로바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로바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죠? 네? 삼촌이죠, 삼촌. 그죠? 아버지의 형제니까 삼촌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에게는 숙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숙모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래서 외경을 받아들이는 카톨릭과 정교회는 글로바를 예수님의 삼촌으로 봅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동행한 이를 글로바의 아들인 시므온으로 봐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인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친척인데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가 19절 이하에 소개돼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죠?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어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구원해 줄 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어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의 예수님은 불과합니다. 마오메 시나 공자나 석가모니 정도의 레벨이 되는 성인 중에 하나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인 믿음으로 보면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제자가 변화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계기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인데요. 우리 이번 주 화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제가 미리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3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어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왔어요. 그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두 번째 계기가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부활로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기가 뭐죠?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떡을 뗀다는 게 무슨 의미죠?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허니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The means of gra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라고 우리 개신교 신학은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신학은 크게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예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설교된 복음, 그 설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성도들의 개인적인 큐티나 함께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나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함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풀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방편이 뭐냐면 성례, 성례. 성례가 뭐가 있죠? 기독교 성례에는? 가톨릭은 훨씬 많은데 기독교에는 성례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세례고요.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이고요. 성찬은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게 성찬입니다. 개신교 신앙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 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방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개인적인 큐티 생활, 두 번째가 세례와 성찬,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방편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오직 세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매주의 삶 가운데, 매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큐티를 하세요. 우리 날쌤 큐티지 있잖아요. 매일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묵상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혹 그게 싫으면 우리 교회 큐티 카톡방 있는 거 아시죠? 5분짜리 짧은 메시지거든요. 그거라도 듣고 밤에 주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큐티를 강조하느냐. 이 길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매주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찬에 임할 때인데요.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에 성찬을 임합니다. 이 성찬을 그냥 매달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매주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매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번 주부터 매일 말씀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일을 기대하고 또 매달 한 번씩 있는 성찬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성찬을 행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세례와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좋은 시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에 더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